성경 말씀 시편 14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려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벨직 신앙고백서 제23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 용서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한다. 사도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견고한 기초를 항상 붙든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스스로 낮추며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시인한다. 우리의 공로에 대하여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리고 두려움, 공포, 불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는 떨며 숨으려 하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던 우리 시조 아담의 예를 따르지 않는다. 실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면 우리는 소멸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윗과 함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오늘의 기독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켜나갈 것인가의 관심보다는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더 평화할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 듯 보입니다. 많은 설교자들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관해서, 또한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의 길에 대해서 설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 뜻을 펼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로 더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참된 평화를 누릴지에 관해서 더 깊이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비롯한 신앙 고백서, 모든 교리들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와 이 시대의 다수의 교인들이 갖는 주제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표류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고백서를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죄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신앙 고백서는 칭의의 주제에 대해서 재차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 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를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60문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유사한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범했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직도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의와 거룩을 나에게 돌리십니다. 그는 마치 내가 어떤 죄도 지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한 모든 순종을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내가 이 선물을 믿는 마음으로 받으면 이것들을 나에게 주십니다. 라고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23항에서 칭의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유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의 용서에 있고 우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우리의 죄로부터의 용서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결과가 가져온 중요한 은혜가 뭐냐?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의심의 여지 없이 용서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칭의의 법정적 선언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진 일로 절대로 가변적이거나 혹은 시간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즉시 이루어지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확신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용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들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우리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에 있고 우리의 의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서는 증언을 합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 안에서 어떤 의를 삼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주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신 유대주의의 그 어리석음을 답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은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의의 전가의 결과물이다 라고 교리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선물입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작은 순종하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이토록 벅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신 그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 칭의의 결과물이다.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덮으셨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얻은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칭의의 은총이다. 아무리 들어도 절대로 지겹지 않고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적인 선언이 바로 이 칭의,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백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뭐냐? 더 이상 주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칭의를 입은 자들은 그래서 진정 가장 복된 자들이다. 죄는 내가 다 지었는데 그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은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마치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우리의 복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선행의 결과라고 가르치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우리의 복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우리의 의지적 믿음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캐톨릭은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로 시작해서 그 은혜에 우리가 협력함으로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모두 거짓된 가르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은 오직 주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칭의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율법에 순종하신 그 모든 행위를 주님은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습니다. 이 능동적, 수동적 순종의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에게는 우리가 거듭 죄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 칭의의 은총을 확고히 믿고 붙들게 될 때 자 이제 어떤 은혜의 혜택을 입게 되는지를 고백서가 이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견고한 기초를 항상 붙든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앞에 스스로 낮추며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시인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공로에 대하여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언제나 쉽게 넘어지는 삶을 끊임없이 합리화하면서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고백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견고한 기초를 항상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바울의 고백이 영원히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고백서는 이 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므로 지극히 겸손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분 앞에 스스로 낮추며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시인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공로에 대해서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교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대속의 은혜를 언제나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게 함으로 우리를 한없이 그 위대한 사랑 앞에 겸손하게 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매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이루신 그 대속의 공로만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만을 높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거룩한 영적인 정서가 된다는 거죠. 그의 마음을 갈라보면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늘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성도의 경건의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거룩한 빚진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신앙고백서는 칭의의 은총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채워지는 마음의 증거들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칭의의 은총이 우리의 영혼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때 참된 신자는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는 죄악을 가리워주며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불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해준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놓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칭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는 죄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칭의의 은총을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칭의의 은총은 신속하게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회복시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총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이 열심을 가지고 죄와 싸우게 되고 언제나 거룩과 순결한 삶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가까이 하는 자 안에서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은총을 분명히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오랜 세월이 지난 날, 오랜 세월 동안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그의 칭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쏘아대고 있는 불화살에 지금 그의 믿음의 방패가 내려져 있는 것이든지 그 때문입니다. 또한 칭의의 은총을 오해하면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역시 칭의의 은총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깨달음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칭의의 은총은 죄로 인한 모든 수치와 두려움, 불안, 공포에서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결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하려 하지 않고 칭의의 효력을 믿고 확신할 때 도리어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공로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될 수 없고 대속의 공로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될 뿐일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다윗은 이렇게 시편 143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칭의의 은총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하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그 은덕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동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언제나 주 앞에 결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매일매일 깨닫게 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의 공로를 앞세워서 오늘도 죄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호소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도 그래서 교만해지거나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 칭의의 은총과 그 효력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선명하게 자리 잡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 마음과 고백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